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니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부드럽게 해주셔서 겸손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정말 믿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라. 아멘.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19장 전반부입니다. 우리는 후반부 말씀 보는데 전반부를 보면은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은 열 문화의 비유 말씀을 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직후입니다. 자신은 진정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부분적으로 임했지만 자신은 이제 잠시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때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암시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구원주 하나님으로 입성하는 것이지 심판주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암시하신 직후입니다. 물론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예루살렘 공회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있는 것을 알거든 보고해서 잡게 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기는커녕 자신의 체포령이 내려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공개적으로 왕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48절 말씀대로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아직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 5일이 지나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이었습니다.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인데 한 절씩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얘기해서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결연히 자신이 잡혀 죽을 곳을 향해서 제자들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고 합니다. 감람산은 서쪽으로 시온산을 내려다보는 산입니다. 그 감람산 동쪽 기슭에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정상에 가까이 가면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곧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라.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망아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귀 새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둘 다 나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중요한 만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스러운 목적에 쓰기 위해서는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약을 보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사용한 소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소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넣은 무덤 아무도 묻어보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나귀의 끈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뜻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실 때 주로 인자가 하는 표현을 쓰셨지 자신을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자 그 주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 주인이라 그러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공동 소유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빌려 타신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은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게 허락합니다. 주님이 주인과 미리 약속해 놓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귀 임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기꺼이 내줬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안장 대신 옷을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으시게 한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 왕들과 같이 백마를 타지 않고 겸손해서 나귀를 탔습니다. 다윗도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 노새를 태우게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선지자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2마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평생 나귀를 타신 적이 없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미 100마일이나 되는 길을 줄곧 걸어서 오셨는데 이제 남은 길은 1마일여 내리막길인데 전혀 힘들지 않은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순례자들의 관습인데 이것을 다 깨고 말을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것도 새끼, 발을 질질 끌리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왜?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내가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구원을 이루는 겸손한 공의로운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막연히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실까 하고 믿었었는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에 걸치고 예수님을 그 위에 왕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고 합니다. 왕에 대한 경의의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빨간 카펫을 펼쳤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가에 폈다고 하고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개선하는 왕으로 환영한 겁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감람산 정상에서 기드론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그 모든 권능의 일들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기 제자들의 온 무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예수님과 같이 권세 있는 교훈을 선포하신 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랍비들 하는 얘기는 뻔한 이야기, 다른 랍비들의 지혜를 토했지만은 예수님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권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봤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인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왕이시다 하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터뜨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 전도사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 유월절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 할렐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마지막 송이 이 118편인데 118편 26절의 마지막 단어를 살짝 바꾼 겁니다. 원래 시편 118편 26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을 명시적으로 말한 겁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안 겁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터뜨린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바꿔서 하늘에서는 평화로다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화평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평화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가장 높은 곳,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태 마가복음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어 표현 영광으로 호산나를 대체한 겁니다. 우리 호산나의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 호시에 나 하는 데서 온 겁니다. 영어로 옮기면 save please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구원하소서.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호산나.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서 그대로 호산나. 그런데 구약에서는 시편 118편 이 25절 여기에서만 사용됩니다. 거기에서는 탄원입니다. 100% 탄원.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탄원과 확신의 부르짖음의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찬양과 그리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아니면은 이루어진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 확신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 지금 하늘에서는 호산나로다 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구원하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오셨고 구원하시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오늘날로 옮기면은 구원이로다, 구원이로다, 구원주가 오셨도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의 일부는 예수님께 항의하며 요구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제자들을 꾸짖어서 찬양을 멈추게 하라고 합니다. 이 요구는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안녕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이 왔다, 왕이 오셨다 소리치는 제자들의 열심은 곧 유월절을 맞아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수많은 다른 순례자들에게 확산될 것이고 그러면은 로마군에 대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잔인한 로마군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왕이라는 소리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들의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은 자신들도 메시아로 오실 왕을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은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곰곰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없고 인간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늘 가르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 무식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천하고 그리고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교리가 뭔지는 전혀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대답하십니다.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면 지금 감람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길 좌우에 도열한 그 돌들이 대신 찬양을 터뜨리리라. 왜? 창조주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인간은 몰라봬도 피조물들은 모두 알고 찬양하기 때문에 생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인 돌들까지도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서부터 44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내려다보며 내려가시면서 성을 보고 우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주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즐겁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대 다수 순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리고 지금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기쁘게 찬송하는 제자들과도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보고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너 예루살렘 성도, 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너희들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더라면, 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NLT 성경은 의역을 해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하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고 코미디 가운데 코미디입니다. 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City of Shalom이거든요. 평화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평화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성전을 지킨다고 하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길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네 눈에 숨기워져 있도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할 때에만 가능한데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는 진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날이 임할지니 곧 네 원수들이 토둔 뚝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생각났을 겁니다.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종 악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때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 애들까지 그들이 했던 잔인한 방식으로 바위에 냈다 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쓸만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사건,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 그 사건을 치르고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지금 헤롯이 세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너희가 또 그 꼴이 날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헤롯의 성전은 완전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봐도 바짝바짝하는 당시의 세상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전부 대리석으로 만들고 그리고 전부 금, 은은 너무나 하찮아갖고 별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딴 데서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에서 와서 처음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이거 보고 감탄하느냐?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도 다 멸망시키신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는 네가 권고하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권고하는 날, 영어성경 직역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의역한 성경은 보살핌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미 너희를 방문하신 것을, 내가 구원주로 온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계속 울고 암탉이 새끼를 품 안에 품으려고 하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촉구하고 경고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리라. 내가 구원주로 왔는데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종료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늘 선포하고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올해에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내년에는 마가복음으로, 다음에는 요한복음으로,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똑같은 패시지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조금씩 초점을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40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는 돌들보다도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돌들도 소리 지르는데 너희는 제발 소리를 지르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게 해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들도 새와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들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심판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다 알아보고 떨고 찬양하는데, 산도 땅도 지진이 나고 뇌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출타하시면은 너희는 마음이 행길과 같이 반들반들해서 돌들보다도 영적인 진리를 보고 반응하지를 못한다. 돌들보다 못하다. 똑같이 주님을 보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왜 누구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인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왜 누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발 그 찬양 좀 하지 말라고 하는가? 똑같이 예수님이 수많은 아픈 자 고치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보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신 것을 보았는데 왜 누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누구는 이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 하고 악담을 하는가? 물론 소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왕으로 알아본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벳세다의 맹인 고쳐주신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의 눈이 조금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구세주이신 것은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물론 성경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메시아인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구세주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이제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곧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모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답게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왜? 영의 눈이 조금 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왕으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 몰랐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자신에게 오게 해서 쉬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 몰랐습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몰랐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적 표현을 사용하면 예수님은 먼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모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잠시 세상을 떠나셨다가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자신들이 생각하고 소망했던 구세주, 심판주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에야 비로소 로마 제국을 멸하시고 헤롯 대왕을 폐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예전 다윗의 영광 되찾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지만은 불과 며칠이 되지 못해서 5일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폭도들에 가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 크게 혼동되어서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물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다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은 100%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을 세 마디로 요약해서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주님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나 보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 잘 압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기적, 나도 그렇게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리라. 이것밖에는 너한테 기적 보여줄 게 없다. 또 하나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리라고 1000% 믿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 시도군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데 너희들이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늘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기적인데 그것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나중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 그 깨끗한 양심, 겸손한 마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감사만 하고 앉아있다고 우리의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면서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생각할 능력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고 주님을 의지를 들여서 자원해서 사랑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부인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다가 할 능력이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길게 설교하신 것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첫 설교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거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 받는다. 여러분이 칼빈주의자라면은 거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놓으신 그 공간,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밖에는 채울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채울 수가 있는데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자는 이것을 평생 살아도 채울 수가 없는데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뭐 즐거움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이것을 채우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애통해야 된다고. 양심이 깨끗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된다. 천국 시민이라면 양심이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해야 천국 시민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맴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들은 말은 저주밖에 없었던 거 우리 잘 압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호의적으로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신 자들,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자들은 주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은 단순한 자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갈릴리의 무학자들, 이방인 도시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오늘 예수님에게 항의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정통 보수라고 자부하는 교단 리더들 가운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많이 공부해서 잘 알지만 그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운 객관적인 지식, 명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교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삶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37절 말씀대로 자신들이 본 바 그 모든 기적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외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의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나의 지도교수, 아니면은 나의 직장의 보스, 아니면은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 이들이 왕이 아니고 왕의 왕은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했기에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에 이제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감탄하고 찬양하면서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제 친구 박계호 집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기를 계속 원하는데, 지금도 늘 전화를 하면 지난 14년 동안과 전혀 차이가 없이 늘 야 학관아 내가 오늘 이 말씀 새벽기도 시간에 들었는데 하면서 울고, 아 어제 이 찬송 불렀는데 하면서 울고,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서부터 19절 말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다시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말씀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옛날에 어린 나이들이 오늘날과 같은 놀이기구 없기 때문에 결혼식 놀이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결혼식 놀이를 하면은 피리를 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춤을 추는 신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은 전부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다. 하나님 차원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차원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든지 다윗과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일어나지를 않는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악담하더니, 이번에는 인자 내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 회개하라 그러면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악담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고. 또 주님이 와서 죄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악담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제가 왜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 선포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교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제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갖고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에 부딪히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에 부딪히면은 찬양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처럼 가슴을 치며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보지 못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보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았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잘 보았어요. 수많은 주님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는 다 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교회들은 다 하우스 출치라서 전부 뭐 30명, 40명, 50명, 잘해봐야 100명 및 이랬는데 요새는 교회들이 크고 하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아는 거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주님에 대한 찬양의 입술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고 여러분 영의 눈이 해프라도 뜨이셨습니까? 정말 중생했기에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오감각이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행여나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고난 주간 동안에 나는 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춤추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가? 내가 혹시 죽은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로 중생을 해서 살아났다면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세상과 짝하며 살았기에 내 양심에 때가 많이 뛰어서 이제는 딱딱해진 것은 아닌가? 그동안 내 노력과 결단과 투지로 꽤 많은 것을 이루었기에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주님을 많이 찾았지만 이제는 모든 삶이 안정되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이 부한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고난 기간 동안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부활절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매너리즘이 있어서 믿는 자들답게 잘 믿는 자들답게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부지런히 움직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전혀 동요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피일차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니고데모와 같이 묻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나이까? 그리고 나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독대해서 주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30세건 40세건 50세건 60세건 반드시 중생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각 즉각 반응하게 하시죠. 늘 교회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 오셨사운데 평화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때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진정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자신과 평강을 누리는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